신명기 19장 15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가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말씀은 이제 거짓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처벌해야 될 죄악이 발생하면 그것이 사실인가를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증인을 동원했냐면 오늘 물론 초점은 위증에 관한 것입니다만은 우선 그 문제부터 먼저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증인이 있도록 했느냐? 각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벌을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복수를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게 증인을 동원하여 공권력으로 그 잘못을 처벌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벌하면 그 어떤 한 가문과 가문 사이에 사적인 싸움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쪽에서 아무개가 우리 집에 누구를 말하자면 위해를 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에게 상응하는 보복을 했다. 그럼 그 보복을 당한 쪽에 또 누구 친지 중에 누군가가 또 보복을 하고 이런 보복과 복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피해를 입은 쪽과 피해를 준 쪽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준 하에서 누구를 처벌하도록 공권력으로 처벌하게 증인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잘 배워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개인적인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CF 중에 나오는 대로 살다 보면 한눈을 파는 때도 있고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누구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하면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고의든 아니면 과실이든 그걸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가 안 나감으로써 사실은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증인을 세우라 하는 뜻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개인적인 보복인 것입니다. 그 보복이 얼마나 나쁜 거냐 하면 내가 말하자면 어떤 한 사람한테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 본 사람으로 인하여 너희 교회 문 닫아라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나가버리는 거는 그렇잖아요. 한 집단에서 자기가 이탈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싸움을 그 사람이 속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복을 해버리는 것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든 안 나오는 방법을 쓰는 데 대해서만은 저는 용서를 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 보복을 상대방이 가한 셈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일에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이 그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망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집단과 일하시는 어떤 내용 전체를 뒤집어 엎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우라는 것이 가지는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복수심, 개인적인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전체 밥상을 뒤집어 엎는 짓을 하지 말라. 이것이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을 세워 확정한 후에야 공권력을 동원하여 처벌하라 하는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진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실수하는 문제냐면 이 문제가 깊이 들어가 보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여 처벌하는 이 일을 그럼 두세 증인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갖다 쓰는 게 사람들의 완악한 성품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9장 같은 데 가보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7절 마태복음 19장 7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두 증인만 확보하면 내가 누구를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리 가버렸어요. 나중에 실패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냐면 이혼 증서만 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써먹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위에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거든요. 부부는 갈라설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은 그럼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면 헤어져도 좋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있으면 헤어져도 좋다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뭐 오늘은 왜 라면 국물이 적으냐 오늘은 왜 밥이 늦었느냐 이것만으로도 여자를 그 손해보게 하고 쫓아내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어렵게 하려고 이혼 증서라는 어려운 조건을 갖다 붙인 것이지 이혼 증서를 주면 헤어질 수 있다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위증에 관한 얘기, 증인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에 대한 내가 피해를 입고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할 때 증인을 불러 공권력에 위탁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중에 개인적인 복수심의 어떤 폭발을 지연시킬 수 있고 개인과 개인의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두 명의 증인만 확보하면이 됐죠. 그래서 그걸 어디 갖다 썼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증인들을 그렇게 위증자들을 돈으로 사서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이런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분노, 복수심, 보복하려는 마음들을 폭발하는 것을 억제하며 지연시키며 브레이크를 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대표적으로 해요. 그래요. 21절.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겠으면 나도 상대방의 눈을 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써먹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늘 살면서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나한테 1,000원어치 잘못했는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보다 힘이 더 많으면 10배, 100배의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1,000원어치 했는데 나는 보복을 100만원어치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상대방이 네게 10,000원어치 잘못했으면 너도 10,000원어치만 갚아라죠. 그 이상 넘어가지 마라. 이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에 가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이해를 돕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잘 보세요.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종이 주인의 눈을 뺏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라 말이죠. 그 상응하는 대가로. 주인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종이 실수로 주인의 손을 상하게 하면 주인은 종을, 노예를 죽이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보복할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자에게 갖다 걸은 거죠. 우리 도둑질에서도 그랬었던 거 기억나죠? 지난 3일 저녁에 했던 도둑질도 어떤 거였어요? 가난한 쪽에서 가진 자의 것을 뺏어 먹는 데 대하여 금령으로 갖다 건 것이 아니라 더 큰 금령이, 대상이 힘이 있는 자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옆 사람에게 혜택을 입히지 않고 옆 사람을 밀어내는, 지게표를 옮기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가장 핵심되는 한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99마리 양 가진이가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자기 양 100마리를 채우는 식, 이런 것이었다고요. 가진 자가 가진 것으로 맡은 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위세를 떨치고 자신을 보호하며 옆 사람을 누르는 일, 이것이 도둑질이었어요. 맡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갚지 않는 것, 이게 도둑질이었습니다. 오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며 자신의 보복이나 만족하는 식으로 일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서 증인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그 율법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느냐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상이 갖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뭐가 재미있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 차원에서 돈, 건강, 재능, 지위, 권세 이런 것으로만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가졌느냐 하면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자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꾸짖을 수 있으며 어둠의 빛으로 어둠을 활짝 찢어놓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증인을 불러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 불쌍한 자들이 나에게 가한 위해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물리적으로 핍박한 일들에 대하여 증인을 세워 저들을 처단하는 일. 아니,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복수심을 발동하여 하나님 쟤네들을 놔두지 마세요,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중요한 그 의문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식, 또는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왜? 의인이 불의한 자들의 악한 행위에 피해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희구사항이 뭐예요? 하나님 빨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란 말이에요. 저 이방에 저 하나님 모르는 그 저 나쁜 개돼지들을 빨리 멸하시고 이 천하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잘못 갔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재판장을 삼아 증인들을 앞세워 저들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개인적인 보복의 그 마음으로 세상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무지하고 불쌍한 자들 앞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증인을 세우는 이 문제보다 그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에 관한 것이 사실은 초점입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9장의 본문은 위증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 벌이 약속되어 있느냐 하면 19절,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예요. 그가 상대방을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재산을 뺏으려고 했거든 그 사람의 재산을 뺏고, 그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를 죽여라 이겁니다. 위증을 왜 이렇게 크게 취급했을까요? 왜?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그 보복의 마음이나 복수심으로 자기가 당한 피해를 갚지 못하게 하시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잘못된 것을 처리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증인을 세우시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그 공의로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하에서 올바른 질서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걸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실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은사로 각 사람 마음속에 어떤 신비한 개입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되 그 임무 중에서 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공의가 시행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파수꾼 노릇을 하는 것으로 공의가 시행되는 사회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말라 속엔 뭐가 있느냐 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고발이 있어야 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남의 싸움에 말려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사회에 대한 발언권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가장 원색적인 형태에 있어서만 열심을 내고 인류가, 인간이 사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친 그 모든 분야에서의 기독교인이 가지는 발언권과 책임 있는 파수꾼의 책임을 놓아버렸단 말입니다. 문화, 정치, 사회, 교육 어느 곳에서도 기독교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의 불신자들이지만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정신 활동 중 활동 속에 한 분야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 분야에 걸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 책임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종교적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맹렬하죠. 어떤 특수한 부분에서만 전도, 봉사,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만 맹렬합니다. 힘에 진하게 헌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요. 자선사업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모읍니다마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정신세계에서의 여러 모습, 아니 여러 모습, 모든 모습 속에 기독교인이 가지는 참다운 분별, 모습, 방향, 목표, 본질로서 저들에게 제시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생각을 끊어버렸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플라톤이 옛날 그 그리스의 철인인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어떤 벌을 받느냐 하면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벌을 받는데요. 이번에도 다 가서 투표를 하세요. 누구를 찍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말할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을 부추기지도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난 누가 되든지 몰라. 그러면 열등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지난번엔 관심을 가지고도 그렇게 됐는데 이번엔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제일 나빠진 게 뭐냐면 소매치기, 도둑놈, 강도, 폭행에 대해서 다 외면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죠. 지하철 내에서 강도를 하는데 다 못 본 척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다 덤벼들어서 두들겨 패야죠. 안 그래요? 우린 다 왜 거기 껴서 내가 손해를 보느냐예요. 우리 뭐 길가에 가면 자주 보는 거 있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다 구찬쳐 가서 진술서 쓰고 하셔야죠. 그 우리 꼭 당신이 뭔데 여기 껴갖고 왜 난 못 살겠구냐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사람이 그 값을 내야죠. 당신 나고 원한 없죠. 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한 사람이 이 사람은 피해자인데 당신이 우겨갖고 이 사람이 피해를 보게 하는 건 틀린 일이죠. 그러니까 나도 당신은 왜 당신인 왜 하도 근데 이렇게 해야죠. 아세요? 하세요. 이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위증에 대한 이런 큰 벌. 위증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상대방을 모함해서 받게 하려고 의도했던 벌을 그 사람에게 주라 말이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정당한 증언을 하라 말이에요. 사회를 감시하라고요. 책임을 지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뭐 사회와 국가까지 안 가고 교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앞 안에 깊이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교회는 깊이 들어오면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 가장 큰 책임 물론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한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자주 해요. 목사는 선지자와 사도, 선지자나 사도와 다릅니다. 선지자나 사도는 그때까지 없었던 얘기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는 새로운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허락된 계시를 설명하고 다시 선포하고 다시 여러분에게 권하고 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 여기 없는 얘기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독특한 권위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반장입니다. 반장은 그 반에 같은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 성경을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신자들은 아니니까 그 모르는 얘기 같은 걸 할 수 있죠. 봤는데 이해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독재를 하느냐 하면 소풍 어느 날 어디로 갈까까지 결정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할 게 아니고 기상대에 일기예보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어느 날 어디로 가느냐. 뭐 가는 인원수 따라서 적당한데 가는 거죠. 점심 도시락 메뉴 뭐냐. 반찬을 뭘로 하냐. 그런 거는 목사가 결정을 해요. 빙신같이. 그리고 그걸 물어봐요. 목사한테 쪼다같이. 목사가 뭘 한다고. 반찬 뭐 할까요? 김치 할까요? 깍두기. 여러분이 하세요. 이런 거는. 봉사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걸 물어보기 시작해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목사가 뭐든지 하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개차반이 됐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면 따져야죠. 목사님 당신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져야죠. 당신 그따위로 하면 내가 당신 몰아낼 거예요 얘기를 해야죠. 그 집 발사위 같은 새끼들이 목사질하는데 다 내비둬갖고 이 꼴을 만들고서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한숨만 쉬냐 말이에요. 산채를 만드세요. 무슨 복면의 기사 무슨 뭐 청석골 장돌패 뭘 만들었고 골목 돌아갈 때 찍으세요. 그걸 왜 놔둬요. 그런 목사가 있게 무책임했잖아요. 병신 같은 목사들 밑에서 신앙생활했고 다 같이 병신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승질 내게 됐어 안 내게 됐어요 지금. 무책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최고의 그 타락과 부패와 요모양 요꼴의 책임이 뭐냐? 누구냐? 그럼 여러분이죠.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왜요? 자식 새끼 중에 저 뭐예요? 그 예비고사 떨어진 놈만 신학교 보냈으니까 이렇게 됐죠. 전 그래도 붙었어요. 안 그래요? 어떡할 거예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째려봐야죠. 아무거나. 이번에 목사님이 지난번엔 장로님이 대통령 이번에 목사님이 대통령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게 정신이 있나 이렇게 쳐다봐야지. 무조건 목사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러고 자빠졌으니까 이빨이나 다 썩어 문드러지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가 책임 있게 사시라고요. 평신도 병신도라는 거 아니에요. 뭐하고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깨세요. 목사 말이라고 다 듣지 마세요. 다 고등교육 받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나라 또 이 교회를 이 꼴로 만들었냐 말이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들어오세요 교회 안에. 이게 무슨 학원 강의 듣듯 하지 마세요. 참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싶다면 좋은 교회를 만드세요. 시시껄렁하게 굴면 압력을 가하세요. 웃으면서 목사님 공부하세요. 그러세요. 뭐 아글아글 쓸 필요도 없죠. 목사님 한 달간 여유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괜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몽땅 옆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옆교회는 뭐 북포교회겠죠. 남포니. 그렇게 약속하십니까? 이런 때도 가만히 낍니까? 책임있는 사회인이 된다. 책임있는 교인이 된다. 책임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시민이 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신 것과 율법을 주시고 또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와 사회 앞에 우리가 진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꼴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을 이제는 감당케 하사 우리가 서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백성 위에 복을 내리시는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의인 10명, 100명, 1000명이 있는 것을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